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네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아홉 달 서문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교회 안에서 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근간에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지금 케냐에서는 선교 20주년 대전도 집회가 이제 케냐에서 집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이제 3년 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정말 케냐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선교에 또 다른 일들을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못 가고 비행기 표까지 이렇게 끊어놨다가 이제 다시 취소를 하고 이제 선교의 일들을 좀 이렇게 봤었습니다. 케냐에 이제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은 케냐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케냐라는 나라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케냐를 거쳐서 아프리카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냐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의 이제 그 교통의 특징이 뭐냐면은 도로보다 비행기가 더 발달해 있는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보통 도로가 먼저 발달하죠. 근데 아프리카의 그 넓은 이제 땅에 도로를 다 건설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도로보다는 경비행기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골이라는 시골 마을에 가면은 비행장이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비행장도 비행장 할 주로가 비포장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포장이 돼 있는 뭐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돼 있는 활주로가 아니고 땅을 잘 다져가지고 이제 활주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활주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경비행기는 그렇게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경비행기로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돼 있어서 이 케냐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케냐에서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해서 곳곳에 이제 가서 선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골이라는 도시는 탄자니아 국경지대니까 케냐 맨 끝 이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경비행장을 설치하고 선교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하도 많이 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선교사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이제 면세 혜택도 줬고 교회에 이제 면세 혜택을 줘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물건들은 다 이제 면세로 들어왔는데 케냐에서 이제 법을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 법을 악용해가지고 장사꾼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가져올 때 면세로 가져와서 장사를 하니까 그 면세 혜택도 없애버렸고, 그 다음, 케냐에 이제 또 법이 이 종교 등록이라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선교사들이 와도 그 선교사가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선교에 와서 건물을 짓고 뭐 땅을 사고 뭘 해도 이 교회 주인이 될 수 없도록 종교 등록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종교 등록을 선교사들에게 더 이상 주질 않습니다. 자국민들한테는 종교 등록을 주는데 선교사들에게는 종교 등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선교 이제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여러 교단들 가운데 그런 종교 등록을 얻은 교단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역시 20년 전에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지만은 종교 등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제 대통령이 선교사들에게 외국 선교사들에게 이제 종교 등록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종교 등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케냐 이제 법으로 등록이 없으면은 선교 활동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종교 등록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나 교단에 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속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종교 등록을 주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하는 대가로 많은 이제 선교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노골적으로 돈 내놔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에 지붕 덮을 이제 양철 지붕을 덮는데 그 값이 없는데 그게 몇만 불 들어가는데 그 다음 또 뭐 빈민들 뭐 후원 사업을 하는데 그게 또 뭐 몇십만 불 들어가는데 좀 어떻게 하시면 안 좋겠느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 선교비를 이제 요구를 해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당시에 이제 큰 이제 교단인 이제 한 교단에 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가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대표 목사를 만나야 하는데 대표 목사를 만나면 틀림없이 박 목사님에게도 돈을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목사님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들을 불렀습니다. 김종덕 선교사님과 융종수 이제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그때 케냐에서 선교 활동을 하러 이제 갔었는데 두 분을 불러가지고 오늘 키통과 목사를 만나면은 틀림없이 내게 돈을 요구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내가 오늘 그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느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두 선교사님은 야, 이제 우리는 추방을 당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답니다.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추방당하는 게 이제 그 이제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일례였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지까지 생각을 했답니다. 탄자니아로 가나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직접 이제 목사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안전이가 아닌 게 아니라 뭐가 얼마가 드는데 빈민 구제 사업에 얼마가 들고 뭐가 얼마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케냐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사람을 의지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박목사님께서 내가 케냐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 그렇지요 하고 이제 앞에서는 예 그렇지요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이제 목사님이 가시면은 하기로 한 집회가 있는데 그걸 다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집회하려고 또 가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문은 닫혀 있고 그러면서 집회 오늘 하기로 한 거, 오늘이냐고, 내일 아니냐고, 뻔히 알면서 이제. 그리고 집회가 이제 다 취소되어 버리니까,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집회를 그들이 다 취소시켜 버렸으니까. 그 일정이 다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 이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미고리에 자기 고향 마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가게 된 곳이 미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고리가 아주 이제 국경지대 이제 시골 도시인데도 거기에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유가 뭐냐면은 집회가 이제 나이로비의 집회가 취소되면서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틈에 경찰에다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김종덕 선교사와 윤종숙 선교사는 더 이상 이제 우리 교단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종교 등록도 없고 종교 등록이 있는 교단에 속하지도 않으니까 추방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경찰이 들어닥쳤습니다. 잡으려고 이제. 근데 미고리에 전도 집회를 하느라고 미고리로 가버렸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죠. 그러고는 이제 거기에 있는 집을 지키려고 키퍼를 하고 있는 청년을 하나 잡아가 버렸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집회를 갔다 오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일 났죠 이제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케냐에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그 청년의 할아버지가 잡혀간 경찰에 잡혀간 청년의 할아버지가 어디에 근무하다가 은퇴를 한 분이냐면은 종교 등록 관청에 근무하다가 은퇴를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손자를 끈져내려고 손자를 구해야 되니까 이분이 어떤 이제 법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 종교 등록이 없어서 없으면 추방당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종교 등록을 신청을 해놓으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 종교 등록 신청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종교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왜? 이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를 끈져내기 위해서는 이 교단이 우리 교회가 이제 종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 알려줘서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종교 등록을 얻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 종교 등록을 신청한 교단들이 하도 많아 산더미처럼 서류가 쌓여 있는데 한 건도 허락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 사람을 찾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이 없었고 아프리카에는 전화기가 이렇게 다 전화선로가 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아니면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 사람을 찾을 때는 라디오 방송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이제 무바가나 씨였는데 라디오 방송에 무바가나 씨 대통령이 찾습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방송을 들은 사람이 빨리 대통령이 찾는답니다. 빨리 가보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 그 방법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왜 당신이 이 성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느냐. 왜 이 성교회가 종교등록 신청을 했는데 당신이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손자로 인하여서 우리와 이제 알게 되면서 우리 성교에 대해서 쭉 듣게 되고 이분이 마음을 열고 우리 성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96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종교 등록 허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김종덕 선교사님과 이제 윤종덕 선교사님 두 선교사님은 지금도 이해 안 가는 일이 하나 있대요. 그 이게 뭐냐면은 종교 등록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 종교자문위원장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 종교자문위원장이 누구냐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추방하려고 했던 키통가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사인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인이 났고 모든 게 다 통과해서 우리가 종교 등록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이제 그 종교 등록을 얻고 난 이후에 목사님은 케냐에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교 등록을 우리처럼 이렇게 종교 등록을 얻지 못해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 종교 등록증을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우리에게 속하겠다는 많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무한정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이들에게 1년에 한 두 차례씩 수양에 참석시켜서 복음을 전하자. 근데 종교 등록을 주려고 보니까 필요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케냐에 갔을 때 종교 등록을 주라는 그 말씀이 10년 전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케냐를 갔었으니까 10년 전에 종교 등록을 얻었고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10년 만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가 있으면서 그래 목사님께서 이 종교 등록을 주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서 케냐에 이제 교회들로 보내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종교 등록을 주겠다고 이제 보냈습니다. 가서 다 찾아다니 힘든 거예요. 왜? 케냐 목회자들이 예배당하고 집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만 하나 덩그러니 있고 사는 집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를 찾으려면 발품을 이제 팔아서 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물어가지고 목회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종교 등록을 이렇게 무료로 주려고 하는데 필요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이 있다는 것은 지금 종교 등록 없이는 케냐에서 종교 이제 이 행사를 할 수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다 종교 등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돌아다닌 결과가 목사님 다 있다고 하던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 등록이 없으면 종교 이제 행사를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등록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지냐면은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종을 통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종에게 등록증을 무료로 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라고 한 거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 다녀보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보고 직접 만나보고 직접 확인해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 것을 그걸 더 믿습니다. 종의 말씀보다는. 아니, 목사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지 주라고 했는데 그래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알아보니까 없더라 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리 분별을 하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영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종을 통해 나타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고는 그 영역에 가서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은 다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못 따르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종이 등록증을 줘서 우리처럼 등록증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들에게 등록증을 무료로 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일주일 동안 몇십 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다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래 있으니까 교회를 하고 있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종교인들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영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눈에 보기에 없지만 내 눈에 보기에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나가보니까 없고 경험해 본 바로 목사님은 한국에 앉아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케냐에서 실제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더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냥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 선자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할 일을 교회를 통하여 종을 통하여서 나타낸 영의 세계인데 우리는 그 음성을 받고 최대한 그 음성을 따라보고 또 해보고 해본 결과 없더라.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의 한계입니다. 종교인들은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받고 따르고 순종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의 세계를 못 가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라고 할 때는 있다. 있으니까 주라고 했지. 그 다음 주에 다시 내보냅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왜요? 아니, 우리가 다 돌아본 바, 목회자들을 만나본 바 필요 없다고 하던데 또 가라고 하니까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다, 다시 가라.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라고 할 때는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라고 한 거다. 다시 가서 자세히 물어봐라. 제가 이제 그들에게 질문한 내용을 입에다 넣어줬습니다.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은 이게 자기 건지 자기 자체로 받은 건지 아니면 빌려 쓰고 있는지 빌려 쓰고 있다면은 그 대가로 돈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무료로 주면은 우리 거를 받겠는지 이렇게 입에 넣어줬습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지난 주간은 갔다 와서 시무룩하게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가서 막 힘을 얻어서 돌아온 거예요. 목사님 만나보니까 대부분 자기 것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빌려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빌려 쓰는 대가로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버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진짜냐고 진짜 무료로 주느냐고 되물어 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축복과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영의 영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와 축복을 못 만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역사와 축복을 예비해놨는데 여러분이 종교인으로서 최대한 따르고 최대한 순종하는 그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의 영역에 가야 만나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 하니까 그냥 쉽게 믿으면 되지라고 하지만은 이 믿음의 영역은 내 보는 것, 내 경험한 것, 내가 실제로 지금 체험해본 이것까지도 부인해야 되는 것이 영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이 세계에 가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현지 목사님을 만나보면서 가슴이 찡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머리가 하얀 아프리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종교 등록증이 없어서 고생한 목사님인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6번이나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잘 되면 원래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 딴 데로 가라고 한대요. 교회가 잘 됐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또 그 교회를 두고 또 새로 또 시작을 해야 된대요. 자기 종교 등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헌금이 좀 나오고 이러면은 또 본부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재정도 다 감독하고 또 이제 또 딴 데로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자기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 등록을 무료로 주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종교 등록을 빌려서 마음껏 목회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종교 등록을 자기 자체 등록을 하려면은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교인이 얼마 이제 일정 수의 이상의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 우리 등록을 빌려가서 마음껏 목회를 하시고 그 조건이 갖춰지면 목사님이 단독으로 종교 등록을 내셔도 좋고 아니면 평생 우리 걸 가지고 쓰셔도 좋습니다. 우리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수양회 때 우리 집회 때 와서 말씀만 들으십시오.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우리가 종교 등록을 무료로 주겠다고 하니까 또 수많은 목회자 예비생들이, 목회자들이, 작은 교회에 있는 등록증이 없는 목회자들이 우리 신학교에 들어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에 있는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옵니다. 왜? 너무 좋은 게 말씀 가르쳐 주지요. 복음 전해 주지요. 자기 교회를 하려고 하면 종교 등록을 무료로 주지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매년마다 바이블 칼리지에 입학을 하고 매년 졸업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이끌어주는 비숍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목회자가 있고 300명의 목회자 있고 그래서 뭐 어떤 큰 이제 뭐 교단의 목사 3천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비숍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비숍 목사님들이 매주 한 번씩 모이는 비숍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뭘 하냐면 모여서 야 우리 밑에 있는 목사가 성경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너 이 부분 아냐? 하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주기 때문에 서로 모여가지고 그 답변을 해주려고 성경의 이제 질문을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비숍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이 성경을 풀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자기 밑에 있는 목사들의 설교가 달라집니다. 야, 너 그거 어디 가서 배웠냐? 아, 예, 나이로비에 있는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에 가서 배웠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 목사님 보고 옆에 교회 목사님 와서 한번 설교하니까 설교가 딱 달라진 걸 보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 보고 목사님도 저기 가서 저 목사님 배운 곳에 가서 나이로비가 좀 배워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비숍들이 성경이 딸립니다. 자기 밑에 목사들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1년 2년 배우다 보니까 성경 깨닫지 못한 엄청난 내용들을 깨닫고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비숍 목사들도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에 등록을 해서 수업을 받고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케냐에 넓은 땅이 있는데 약 한 7,200평 정도 되는 땅이니까 건물도 크고 500평 되는 건물, 4층 건물도 들어서 있고 그 다음 또 부속 건물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마당에 주차장도 넓은 주차장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목회자들 가운데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비숍들이, 많은 비숍들이 와서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케냐에서 많은 비숍들이 자기 교인들 초청해서 같이 지금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대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의 세계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닌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제가 앞에서 이야기가 드린 것처럼 내 선에서 최대한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이 영역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판단 앞에 내 생각도 죽이고 내 판단도 죽이고 이제 말씀만 내 마음 안에 세워져서 내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과 은혜를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볼 때 어떻게 보여지든 내가 경험한 부분에 어떻게 경험되어진 내가 알아본 바도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수많은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세계와 다른 그런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사무엘하 24장이 그러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을 가지고 도저히 미치지 못할 영역의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케냐에 지금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 일어나서 집회를 하고 목회자 모임을 하고 너무 감사한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지구 반대편에서 하고 있는 집회 소식을 정말 우리 손바닥 안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화질도 좋고 또 소리도 좋고 또 합창대회도 하고 또 가스펠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는데 재밌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아프리카 보니까 우습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케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 근래에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인터넷에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솔로몬 제도라고 아주 이제 낙후된 그런 섬나라인데 우리 연배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사님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했고 종이 40년 전에 하나님 저 태평양 한가운데 섬들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뭘 입고 삽니까?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40년 전에 종이 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은 종의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종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들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가보면서 야 정말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라 이 섬나라들이 땅끝이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 또 땅끝이 또 있습니다. 복음이 잘 전파되기 어려웠던 땅끝이 어디냐? 시베리아 벌판 있는 작은 작은 마을들일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시베리아의 그 이제 작은 마을에도 방송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TBN이라는 방송사에서 박 목사님 방송 설교를 3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해서 방송 설교가 나가게 됩니다. 이 TBN이라는 방송사는 러시아의 이제 방송사로서 전 세계 180개 나라의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180개 나라에 약 3,000개의 케이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 러시아 사람들 많겠죠, 그죠?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이 러시아어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시베리아의 그 한가운데 작은 마을에 누가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방송을 통해서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 교회 이제 부전도사로 있는 노홍래 전도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지금 안 보이죠? 예.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죠? 살아는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아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요 며칠 사이에 소식이 안 들리는데 뭐 잘 지내고 있겠죠, 보면은. 원래는 이집트에 가서 한 두 달 동안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언제 며칠 날 들어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요르단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르단으로 보내는 거예요. 단기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단기 선교사들이 이집트에 왔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 입국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아랍으로부터 테러를 받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엄격하게 이제 단속을 하는데 다른 아랍 국가를 거쳐서 이스라엘 오면은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집트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이집트를 거쳐서 왔다고 해가지고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기 선교사들이 요르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단기 선교사들은 요르단에 가서 뭐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모르고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노홍래 전도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쪽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이스라엘 장주현 선교사님 요청이 들어와서 아, 예, 얼마든지 가도 됩니다. 왜 우리 교회 와도 뭐 별로 할 일이 없고 이제 별로 이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없어도 별로 뭐 표가 없는 거 보면은 근데 우리 선교에서 아랍어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거기 가서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아랍어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며칠 전에는 대학생에게 복음 전했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고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일반 교회 수양회 초청돼 가서 주강사가 돼가지고 낮하고 밤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들려지고 너무너무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비실비실했는데 아 이집트에 가고 아랍에 가니까 얼마나 힘있게 복음의 일을 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떤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아랍어를 못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아랍어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 크면서 막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 아랍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더 잡아두고 싶어서 요르단에서 또 복음 전하고 가라고 해서 지금 요르단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참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하죠, 그죠? 남태평양 한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랍 나라들의 시베리아 한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간 방송 설교가 되고 아프리카에 이렇게 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이제 땅끝 구석구석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온 땅에 덮기 원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구석구석에 우리가 아는 사람 잘 그냥 뭐 한두 번 인사만 했던 사람, 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겠죠. 예. 우리가 그들을 그냥 생뚱맞게 그냥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막 끌고 오기는 좀 그럴지라도 잘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안면만 있는 사람 만나서 그러나 안면만 있는 사람 만나서 칸타타 초청하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우리가 가정집회도 하고 복음도 전하니까 그 이후에 연결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자, 근데 이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음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건 바로 안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음을 향해 가는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게 육신의 안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육신의 안일에 육신의 태만에 적기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달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임에 함께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교회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육을 용납하게 되어지고 육신에 적게 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타락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핍박 말고는 없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아니고서는 육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주고 대적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진노했습니까? 다윗을 향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였습니까? 예. 자, 여기 방송실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마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막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안 듣고 백성을 계수하는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려서 죽은 자가 온역이 내려서 7만 명이나 되는 이런 재앙이 내립니다. 자, 이 일을 딱 보면서 요압은 다윗을 향하여 불신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계수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근데 내 말 안 듣고 계수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 7만 명이나 죽었다. 다윗 때문이다. 요압의 마음에 다윗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진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지면서 이제 사무엘 하가 끝나고 열왕기상이 시작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7절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번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요압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 모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역에 동참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압이 왜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왜 동참했을까요? 왜 동참했을까요? 다윗을 향한 불신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개소하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의 원역이 내리지 않았을 거고 7만 명이나 죽지 않았을 건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다윗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내 말 안 듣더니만.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의 인구를 조사케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진노하사요? 예,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은, 이 말은 다시 이스라엘이 육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세상과 타협되어졌단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강남에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버스를 한 대를 더 샀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참 기뻐하시는지, 또 24인승 버스도 이제 우리가 기증을 받아가지고 버스가 세 대가 됐습니다. 갑자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당에 세워놓으라고요? 예? 연합집회 다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음악학교 안 빌려준다고 했죠? 우리 버스. 우리가 다 타고 갈 거라고 했죠? 그죠? 예. 그 버스 세 대에다가 스타렉스 두 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뒤로 물러날 생각하지 말고 빠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내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버스 타러 여기까지 다시 어떻게 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지역 가까이까지 버스가 다 가 있습니다. 신월 초등학교만 아니고 세 군데에서 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보면은 좋지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집에 앉아서 인터넷 봐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육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연합 집회를 한다, 연합 모임을 한다, 그래도 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일 낙교인들이 많아지고, 옛날에는 우리 교회 주일 낙교인 하면은 주일 낙교인이 무슨 신앙이냐 하고 이 소리 들었는데 점점 육과 용납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할 정도로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육을 용납하고 육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대적도 줍니다. 사람들은 요압이 봤을 때는 다윗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올바른 일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도 하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타락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육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면서 이제 육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을 보십시오. 1절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전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안일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태만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문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소유엘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라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힘에 부치도록 이런 지경인데도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이 여러분 안일에 젖어 있습니까? 태만하게 젖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다윗은 계속해서 싸움을 싸웁니다. 어제는 새벽 2시에 이제 지방에서 출발을 해왔어요. 원래는 자고 가자고 이제, 아니, 늦었는데 목사님 이제 서울 자고 이제 갑시다. 그래서 예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틀림없이 일찍 출발하자고 할 거야. 몇 시쯤 출발하자고 하려는가? 한 새벽 4시쯤 출발하자고 하겠지 해가지고 일찍 일어나 출발하려고 이제 누웠는데 웬걸 새벽 2시 되니까 올라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 자다가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보면은.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7시 한 40분 되면은 또 이제 사역자 모임을 이렇게 갔거든요. 토요일은 또 경인 지역에 있는 인근 사역자들도 다 오고 평소에는 이제 가까이 있는 몇 사역자를 모이는 토요일이니까 또 다 모이죠, 보면은. 그 제가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만 전해주시고 뭐 우리끼리 간증하고 기도해 하고 이제 목사님은 좀 쉬시지요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목사님 좀 쉬셨습니까? 푹 쉬었네. 뭐 푹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 따라다니고 우리도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 이제 비몽사몽간에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저 연세 좀 쉬시면 좋으실 텐데 아니요. 근데 목사님은 또 모임에 함께하고 기도의 모임에 또 우리 같이 또 오전 내내 모임 갖고 오후에 또 상담하시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힘에 부치도록 계속해서 싸움에 나가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치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잘못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태만에 젖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나니까 안일 가운데 육 가운데 젖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핍박을 받고 또 목사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들이 밖에서 이제 목사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이들이 아 이게 목사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성교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한 가운데 태만한 가운데 젖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려고 우리를 복음을 향해 다시금 일어나라고 주는 핍박이고 어려움이구나. 종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다윗이 피곤할 정도로 힘에 부쳐가지고 피곤해서 이 이스비브놉을 잘못하면 이스비브놉에게 죽을 어떤 그런 위협까지 갔는데도 전쟁에 나간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육에 젖어 있고 하늘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그런 잘못을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압의 마음에는 다윗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타락되어져서 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살면서도 그걸 별로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이제 음란한 것도 들어오고 타락된 것도 들어오고 많은 죄악들이 들어와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육을 용납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지경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압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이 당시에 이 다윗의 나라에 교회와 같이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은 정결케 하기 위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재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임을 당한 7만 명 그들은요 다윗이 인구 개수를 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훈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교회에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불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둠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믿음인지 믿음 아닌지를 하나님은 교회에 핍박을 주고 교회에 시련을 주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불신할 조건이 있어서 불신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올 때, 교회에 시련이 올 때,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아닌 사람, 말로만 교회 안에서 큰소리 쳤던 사람들, 믿음 없이 살아왔던 그들, 불신한 조건을 가지고 요압처럼 이렇게 사무엘 하라가 끝나고 나서 열왕기상 1장에서 이 아도니아를 쫓아서 아도니아와 함께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고 근데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그렇게 함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속한 사람들,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떠나 있고 우리가 지금 타락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육신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시련을 주고 이런 핍박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거나 하고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고 복음 앞에 믿음 앞에 돌이킨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압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요압 위치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위치고 세워져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만한 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옳은 것 가지고 그래 내가 하지 말자 했는데 내 말은 듣고 다윗이 저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 천만에 요압이 보는 그 세계 너머에 더 깊은 영의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믿음 편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핍박이 오고 교회 시련이 오고 대적이 일어났을 때 믿음인지 아닌지 딱 두 부류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운하 때문에 또 또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고 핍박들이 있는데 밖에서 끊임없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실경영자다 이제 해서 핍박하고 대적하고 고소를 하고 이런 사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일들 앞에서 마음에서 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보니까 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진노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압의 마음이더라고요. 야 요압이 세워져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볼 만한 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를 볼 만한 눈을 가지고 보면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 봐봐요. 야 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육속에 젖어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그들이었지 하나님의 온력이 임해서 죽임을 당한 7만 명이 그냥 죽은 사람들이겠냐는 거예요. 교회에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떠나가는 사람은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자기 생각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제하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을 때 요압이 봤을 때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그가 왕궁에 편안히 거하게 되면서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유괴 젖어 있고 안일에 젖어 있으면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저녁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때 침상에 일어났다는 것은 낮잠을 잤다는 이야기죠. 밤늦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다가 자 이제 그가 침상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아를 또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다윗이 안일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이 다윗을 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친 후에 다윗을 친 후에 다윗은 그때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육속에 안일한 가운데 젖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구나 해서 거기서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백성들이 말립니다. 왕은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비브노과의 싸움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힘에 붙여가지고 적장을 만나면은 이길 수 없는 이제 힘이 약해졌다는 걸 압니다. 근데도 전쟁에 나가는 건요. 자기가 싸울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타락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편하게 여기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앞에 세우는 종의 삶의 문제인지 어느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육속에 젖어 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안일 가운데 젖어 있는 이걸 향하여 하나님 진노하시고 이걸 하나님은 깨트리려고 오늘 우리에게 핍박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환난도 줄 겁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돌이켜서 복음편에 서느냐 아니면 요압처럼 자기 옳다는 그 생각 가운데 그래 역시 내 생각이 옳아서 천만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인 자매님들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들에게 후원 편지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수십만 통, 수백만 통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초청하는 걸 보냈죠. 우리도 그 흐름을 좀 이어받아서 같이 하자는 마음에서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내는 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부인 자매님 다 행복해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증하는 한 자매님 간증이 참 우리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했습니다. 그 자매도 그렇게 편지 쓰는데 동참해서 너무 행복했다고. 야, 우리가 그 편지를 보내서 후원을 받든 안 받든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이 마음만 얻어도 우리는 이미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가정 집회를 하고 우리 가정 집회를 해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천군데 가정 집회를 하는 할 정도로 하나님 많은 곳에서 집회를 하게 했습니다. 실버 대학을 하는 부분들 청년 집회를 하는 부분들 학생들 집회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복음을 향해 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날을 돌이켜 그만큼 우린 복음을 위해서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여러분 복음의 일을 힘에 버겁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힘에 버거울 정도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앞으로 우리 앞에 얼마나 더 많은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겠습니까? 보면 그만큼 우리는 안일하고 태만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안일하고 태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안일한 가운데 젖어있는 우리를 깨트리려고 이 교회에 핍박도 주고 대득도 주고 어려움도 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넘고 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며 더 힘있게 이 교회가 복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 마음에 정확한 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7만 명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 이제 어느 편에 있느냐, 내가 믿음 편에 설 건지 아닌지, 내가 이 교회 편에 설 건지 아닌지 애매한 가운데 있지 말고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대적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이 믿음 편에 서서 이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삶, 그 삶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음악중학교가 있고 국제중학교가 있고 링컨학교가 있고 대학생들 IYF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버가 돼도 실버들을 위한 실버대학도 있고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향해 사는 동안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데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육 가운데 안일함을 젖어들고 교회가 하는 일에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미온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듯이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유다의 인구의 수를 조사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하게 하고 그래 다윗이 하나님이 감동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또 치시나 왜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시냐 아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복음과 멀어져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육에 젖어있고 하늘에 젖어있는 거기서 벗어나서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는 일들이구나.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번하야와 선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믿음 아닌 자들, 불신 가운데 있었던 애매한 자들 전부 다 아도니아 편에 서고 대적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이 압살롬을 쫓아서 대적하는 반역의 길에는 서지 않았지만 요압이 결국은 아도니아를 쫓아서 반역하는 일에 모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번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불신 쪽으로 흘러가는 그 마음과 같이 하지 아니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압은 불신을 쫓아가는 그들과 그 마음과 같이 한 자고 여기 있는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불신을 향해 가는 그 마음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 옳은 생각을 가지고 요압처럼 이렇게 불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생각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삶을 돌이키고 그 삶을 정결케 하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봐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땅에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또 정말 러시아에 그 넓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불판에 있는 작은 작은 마을에까지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고 이제는 뜻하지 않게 아랍에도 그냥 우리 교회 부사역자 한 명이지만은 정말 아랍 땅에 가서도 하나님 복음의 그 문을 여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냥 우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정확한 믿음 편에 복음 편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육을 용납하고 육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을 진노해서 핍박도 주고 어려움도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믿음 편에 서서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속한 용사가 되어서 정말 복음과 함께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